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즉위한 다음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가 생겼는데 아버지의 유언과도 관계가 있고 또 실질적인 현실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그 일을 시급하게 추진해 나간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2장의 말씀입니다. 주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자신의 안정적인 정치 기반에 걸림돌이 될 만한 여러 사람들을 숙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느 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권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적인 격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정치적인 격변의 차원을 넘어서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어서 깊이 묵상해 볼 말씀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는 아도니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도니아는 섣부르게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그 모반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성막으로 도망가서 제단불 붙잡고 구명을 호소했는데 솔로몬 새 왕으로부터 죄가 있으면 죽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살 것이니 집에 가서 근신하고 기다리라라는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기다리에게는 아도니아가 불안했는지 아니면 과도한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을 벌리다가 결국은 처형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생모인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청원을 하는데 그 청원이 매우 엉뚱했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몸이 따뜻하지 못하고 늘 추위를 타고 해서 신하들이 아비삭이라는 천재를 그 품에 두어서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 그 처녀를 자기의 첩으로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바세바에게 하고 이것을 솔로몬 왕에게 말해서 꼭 부탁을 들어달라는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니까 꽤 괜찮은 제안 같고 아도니아에게 위로도 될 것 같아서 바세바는 그리하마 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런 요청을 아도니아가 하는데 이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자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말을 들었던 솔로몬 왕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째서 아도니아를 위해서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그러려면 왕위도 물려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요압에 대해서도 다른 모든 정적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선을 베푸시지요 하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런 요청을 아도니아가 했으니 오늘 그가 처형당할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를 처형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왜 솔로몬은 이런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그 어머니로 말하면 생모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나단 선지자와 함께 결정적으로 다윗을 설득해서 왕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었던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이면서 또 정치적인 후원자인데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냉혹하게 거절하면서 오히려 아도니아를 처형해 버리는 이런 일로까지 가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이 요청은 아도니아의 교만과 착각이 그 내면에 깊이 개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대 왕국에서는 정복자들이 왕의 후궁들을 자기의 전리품처럼 차지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영토의 점령인 군사적인 정복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내가 장악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부터 내쫓아 피란길에 나서게 한 다음에 다윗의 왕궁을 차지하고 나서 한 일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차례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역시 압살롬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새 주인이 정말 내가 새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한 일로 그런 일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을 수종들던 아비삭을 요구한 것은 이런 차원에서 지극히 교만한 움직임입니다. 그는 내가 비록 정치적 갈등과 다툼 과정에서 실패해서 왕권을 놓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나를 더 지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편에 서 있고 나는 적당하게 또 정당하게 왕위를 계승할 만한 자격과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 변혁기에 내가 일종의 권력의 지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솔로몬은 해석합니다. 어쩌면 백성들 앞에 내가 왕권을 가지는 것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내가 건재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권력 욕망이 그를 이렇게 부추겼다라고 봅니다. 그의 이런 마음은 1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합니다. 동생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사실 그 내심 마음속에 있는 본심은 이게 내 것인데 억울하게 빼앗겼다. 권력 다툼에서 내가 밀려서 기회를 놓쳐 억울하게 상실했을 뿐이지 내가 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또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고 지금도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나를 지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권력에 대해서 적당한 지분이 있다는 주장이고 이 지분을 반드시 내게 허락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비삭을 구하는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의 요구대로 아비삭이 그의 첩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왕권을 흔들리게 될 것이고 솔로몬의 정치 기반은 심하게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해들은 솔로몬은 바세바에게 크게 진노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상식선을 훨씬 넘어서는 격하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맙니다. 솔로몬의 처분은 아도니아 일파의 마지막 움직임에 쇠기를 박았고 동시에 바세바의 더 이상의 국정 개입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세바는 자기를 왕으로 옹립하는 일의 1등 공신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친모였지만 그는 단호히 배격하고 더 이상 바세바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만든 사람이 권력을 누리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역대 지도자들이 항상 명심한 교훈이었던 것도 이 말씀의 교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열왕기서를 보시면 그렇게 권력을 만드는 일에 1등 공신이었던 나단 선지자도 1장 이후에는 그의 이름이 한 번도 열왕기의 솔로몬의 시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바세바의 이름도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권력과 세상 영광은 이렇게 비정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 아닐까라는 교훈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친 것에 대한 진정한 원인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채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해서 내게 지분이 있다 생각하고 권력의 절반을 요구하였다가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냉정히 깨달을 줄 알고 자신의 처지와 분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귀양 조치와 요압 장군의 처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정말 평생 동안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정말 아까운 사람이었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어서 이곳저곳으로 피난 다닐 때 일입니다. 그때 사울왕이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오해의 내용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때그때마다 다윗을 숨겨주고 보호해주는 탓에 다윗을 죽이려던 자기의 계획이 늘 실패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히멜렉 제사장을 다윗이 찾아와서 급하게 양식을 구했을 때 제사장이 도저히 줄만한 양식이 없다라고 말한 다음에 성소의 떡상에 늘 하나님께 떡을 바치는 것이 있는데 새 떡이 나오면 식은 떡을 물러내는데 물러낸 그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자신이 무기가 없다고 호소하는 다윗에게 옛날 다윗이 골리앗에게 빼앗았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어서 무장하게 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간첩처럼 제사장 측근에 있다가 이 사실을 사울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화가 난 사울왕은 이 제사장을 찾아와서 같이 함께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던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처형하고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 엄청난 피해 숙청이 있던 날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급히 도망하여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남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는 그 난리 와중에서 도망해서 살아남은 다음에 다윗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때부터 다윗의 수하에 들어가서 다윗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생을 함께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아비아달은 다윗의 측근으로 다윗을 돕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겨서 예루살렘 왕궁을 비워주고 피난 갔을 때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남은 아비아달 제사장은 이 압살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히 조사해서 다윗에게 보고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미리미리 이 어려운 일에 대책을 세우도록 중간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다리를 놓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했던 사람이고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서로 주고받은 은혜와 돌봄이 작지 않은 관계가 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도니아가 반정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려 할 때 아비아달은 그 편에 서게 됩니다. 요압 장군과 함께 그 편에 섰다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한다는 발표를 하게 되자 급히 그 진영에서 도망쳐서 성소에 들어가 제단뿔을 붙잡고 구명을 호소했다가 귀가 조치되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두고 깊이 고심합니다. 그러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은거할 것을 명령하고 그에게 귀양 조치를 명한 다음에 그의 제사장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중요한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앞에 보았던 아도니아를 처형했던 것과는 다르게 귀양 조치하는 것만으로 그에 대한 처벌을 마무리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평생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에 대한 예우 차원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잘못했든 잘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제사장을 자기 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처형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피를 흘리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신앙적인 생각이 이 제사장 아비아다를 귀양 조치하게 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수많이 피 흘림을 감당했던 사람이기는 했지만 몇 차례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 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울을 살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아버지의 그런 정신, 그런 신앙을 이 솔로몬이 물려받아서 정치적인 정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 형을 처형하면서도 제사장만큼은 살려서 그를 고향집으로 돌려보내는 귀양 조치로 마감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에 대한 귀양 조치는 그가 제사장의 신분으로 정치에 너무 깊이 개입했던 것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었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직무 외에 세속 정치에 권력을 탐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마다 자기 신분이 있고 자기가 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제사장들은 실물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왕들은 제사장들이 하는 성전에서의 일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서로 권력의 한계를 정해두어서 두 기둥이 서로 견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셨습니다. 훗날 이 경계를 넘어갔던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병 환자가 되어 죽었고 이 경계를 넘어서 정치 권력 개입에 정치 권력에 개입했던 아비아달 제사장도 권력을 자기 자리를 내놓은 다음에 고향으로 파면되어 귀양 조치된 일을 당한 것은 우리가 많이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비아달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요압 장군이 듣습니다. 이 요압 역시 다윗 시대에 측근 중에도 측근이었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역대상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스루야의 아들이었다 했습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요압 장군은 다윗의 생질인 셈이고 다윗이 그에게는 외삼촌인 셈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권 초기부터 이 스루야의 아들 삼형제가 열심을 다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초기 혼란기를 극복하고 왕권을 다져나가는 일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윗과 이 요압 사이에 묘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초기 집권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유다 지파 이외의 열 지파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해서 열두 지파 전체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노심초사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전 왕권이었던 사울을 지지했던 아브넬 장군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이게 되고 또 후에 요압은 여기에 대한 복수로 이 아브넬을 죽이면서 다윗이 열두 지파를 통합해 버리는 시도에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후에 사무엘 하 17장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어느 정도 노쇠해 보이고 또 지나치게 권력이 비대해서 사사건건 자기의 걸림돌처럼 나타났던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우려 합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다윗으로부터 군사령관으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이를 불쾌하게 생각했던 요압이 사무엘하 20장에서 이 아마사를 암살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압은 결정적인 두 차례 열두 지파를 통합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서 아브네를 살해하고 군부의 세대교체를 꿈꾸었던 일에 반기를 들면서 새로운 지도자인 아마사를 암살하는 것으로 다윗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다윗이 이 요압의 군사력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그와 등을 돌려서는 나라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괘씸한 일이었지만 참고 요압을 용납하고 계속 그 곁에 측근으로 두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에 왕권과 신권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이런 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요압은 큰 근심거리로 자리잡게 됩니다. 아마도 요압이 노쇠한 다윗을 대신해 새 왕을 세우려 하는 과정 속에 아도니아를 옹립하려 시도했던 것도 그런 옹립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더 견고히 하고자 하는 속셈이 그 속에도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요압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면서 계속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나라의 암들이 큰일이다 생각하고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요압을 처리할 것을 유언하게 됩니다. 제사장 아비아들의 파면 소식에 놀란 요압 그도 역시 성소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붙잡았으나 솔로몬은 번하냐를 보내서 그를 처형하고 군부를 장악하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이 일에 대한 정당한 명분을 솔로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요압이 처형된 것은 과거 무죄한 사람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왕의 뜻을 거역하고 처벌한 것에 대한 정당한 정의의 보복이었고 정의의 징벌이었고 자신이 이어받은 왕위에는 조금 흔들림이 없을 것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과거의 측근이었던 바세바나 나단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요압을 처형하고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까지 고향으로 낙향시키면서 그에 대한 모든 반대 세력을 평정한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36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처형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피난길에 나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려 할 때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는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악담을 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했습니다.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고 하면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에서는 그를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 가문의 몰락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원한 가운데 살다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공격당하고 예루살렘 빼앗기고 피난길에 나서자 쾌제를 부르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돌 던지고 먼지를 끼얹은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걸 단칼에 없애버리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서 나를 괴롭히시는 것이니 내가 괴롭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의 처형을 극구 만류합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려 하는데 또다시 시므이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 20절에 보시면 그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합니다. 참으로 쉽게 변하고 쉽게 마음도 잘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그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살고 어떤 경우에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을 벗어나는 날에는 네가 죽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3년쯤 지난 다음에 시므이 집에 있던 종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한 종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종을 찾아왔는데 이 일을 솔로몬이 듣고 그 일을 핑계하여 시므이마저 처벌합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권력의 분점을 요구했던 아도니아, 제사장의 신분으로 자기 신분에 벗어나 정치에 개입했던 제사장 아비아달, 막강한 군사력으로 왕권을 압박했던 요압, 그리고 전 왕조의 남은 세력이었던 사울의 적군 시므이 등을 다 정리하고 통치 기반을 견고하게 한 다음에 막강한 중앙 집권제의 왕정 체제를 견고하게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솔로몬의 연대를 BC 990년에 출생해서 932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천도하고 난 다음에 바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 천도한 것이 대략 BC 1000년경으로 기준 잡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체로 990년경 그가 태어났다고 보면 이때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솔로몬이 40년을 집권했으니까 나이가 18살에서 20살 정도였다고 봅니다. 18살에서 20세 정도의 이 아직도 소년티를 벗지 못한 솔로몬에게 이런 지략이 나타나고 이런 단호함이 보이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2장 46절 말씀에는 이 모든 일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일사불란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이 그에게 확고히 다져졌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느낀 것 한 가지가 세상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바세바나 모두 다 한 시대에 국가를 좌우할 만큼의 막강한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지위에 이르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광 다 누린 그들이었지만 그 종말이 모두 비극적이고 편하지 못합니다. 권력을 가졌던 것도 영화로운 삶을 누렸던 것도,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으로 일생 살았던 것도 다 안개 같은 것이었고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지에서 2월 말 정도가 되면 유대 광야에 비가 많이 내리고 늦은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지나고 나면 광야에 새파란 풀들이 소복이 돋아납니다. 우리나라의 잔디와 같은 아주 잔잔한 잎을 가진 새파란 풀들이 돋아나고, 그 풀들이 만들어낸 노란 꽃들이 광야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득히 피었던 이 푸른 풀들과 노란 꽃들이 시로코라는 남쪽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계절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 말라버려서 가을날에 누른 잔디처럼 하루아침에 그렇게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단 하루에 시로코 열풍이 사막에서 지나고 나면 광야의 모든 풀과 꽃들이 그렇게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아마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예시인이 그렇게 노래 부른 것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진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영광이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가장 전성기의 삶을 살면서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쓴 기록이 대체로 구약성경에 세 권이 있습니다.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아가는 그가 젊은 날에 기록했고, 잠언은 장년 왕으로 전성기 때 기록했는가 하면 이 전도서는 생애 말기에 기록했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13절에 남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살아보니까 권력도 부도 영광도 아름다움도 칭찬도 박수도 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이요, 바람이 불면 말라버리는 들의 꽃과 같은 것인데 한 가지만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던 그 한 가지만 내게 남는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그 한 가지만 내게 남는 것이니, 이 순수 신앙의 여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애 말년에 가서야 그도 터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쫓아 부치 많은 세월을 살았던 이 많은 시대의 영웅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비명행사하고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헛된 세상 영광에 도취한, 세상의 연락에 도취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솔로몬이 말년에 가르쳐준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뼈아프게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이 말씀을 늘 유념하고 명심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비극적인 역사들 우리에게 기록으로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본분에 더욱 충실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